자, 우리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 3장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의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게 경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관리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된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관리하시고 또 붙드시고 하는 그런 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관리 안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치밀한 일하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는 평상시에 쓰지 않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신서에는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아주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맡으신 것을 관리하셔서 쭉 진행한 이 말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로는 아포칼립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계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실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만 볼 때도 하나 약간은 좀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뭐 주석이나 아니면 강해들을 좀 훑어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많이 두냐면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도 동참하게 되어서 한 새로운 일을 인류의 일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져서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것이 구약에서는 도무지 꿈꿀 수 없던 일이고 오늘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기는 틀림없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주안점을 두면서 정작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어떤 그 일들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일 결과가 나와진 것인데 우리가 두어야 될 포커스는 뭐냐면 이 행한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래 없던 그런 이 영화에서 전 세계 주목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한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기생충. 뭐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있길래 봤어요. 이제 뭐 보니까 조금 뭐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 이제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여튼 조금 찝찝함이 좀 많았습니다. 여튼 이 놀라운 작품이 나왔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작품이고 뭐 세계에서 엄청난 상들을 다 입술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만들었냐? 봉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상을 많이 주냐면 이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 작품도 놀랍지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란. 그래서 세계가 이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제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자꾸 놓치는 것 같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은 너무나 크게 얘기해요. 너무나 장황하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그 주역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에베소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도 또 어떻게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비밀이다. 저는 이 포인트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 돼가지고 유대인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런 요 부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후대에도 뭐 1억 년이 혹시 지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가 그렇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일들은 다른 세대에서 꿈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세 번 언급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이방인일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엄청난 지체 안에 포함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이 약속의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약속에 여전히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릴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다고 얘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인도를 받을 때 그걸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할 때 다는데 본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섬기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급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갈급한 거고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넥시크니아스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도무지 밑바닥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측량할 수 없다. 밑바닥을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수유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자체가 그 복음의 풍성함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포커스는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복음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풍성한 내용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풍성함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의 풍성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난 수십 년간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과연 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함인가? 아니면 이 모든 영원한 것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함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얼만큼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이게 저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정말 사모하시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걸 가지고 다른 박지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원의 일이고 결국 모든 자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비밀 자체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사역이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하늘의 선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간절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 천사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인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히 계시된 구속의 계획들을 그 천사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의 계획이 그처럼 놀라운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너무 흥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헷갈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네가 누군 줄 아냐? 니네가 교회다. 니네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얘기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그동안 외인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후속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그런 자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완전히 바뀐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2절에 우리가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시간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사고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것은 담대히 나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데요. 이게 담대함,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뭐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때 파르레시안을 얘기하고 담대하게 말한다는 뜻이죠. 또 담대함이라고 하는 파르레시안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에 그전에는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으로만 이해됐는데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뢰할 수 있는 신분,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로서의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의 나아감을 너희가 얻었다.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부자의 관계가 너에게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자기의 고난과 에베소 교인의 영광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병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지금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울처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심히 믿어서 행복하십시오. 열심히 믿어서 부자 되십시오. 열심히 믿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키는 서성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믿은 대가가 뭐냐? 감옥이고 죽음이에요. 그럼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받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지 않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늘을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감옥에 앉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너희처럼 자유로울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런 일들은 여러 세대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탁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됐고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 어마어마한 복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에베소 교인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정말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